미호의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일부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어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뿐 아니라 크름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거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내 불법 여권 발급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성, 국제인도주의 법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1907년 헤이그 협약 45조와 1949년 전시 중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협약에 의거해 점령국으로서 러시아가 져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어떤 법적 결과도 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일시점유 중인 영토 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시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를 규명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도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의 합동지원단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잔혹범죄자문단 ACA로 불리는 이 새 조직은 우크라이나 검찰 내 전쟁범죄 수단의 전략적 조언과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잔혹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의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CA는 미국 법적에서도 규칙 사유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법무부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ACA는 이미 현장에 파견된 국제수사단과 기타 전쟁 범죄 전문가에 대한 추가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관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앙카라에서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과 논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린 대변인은 우리는 터키의 안보 우려에 부응한 구체적인 조치가 특정 기한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테러리스트로 의심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거부해왔다고 쓰는 입장입니다. 칼린 대변인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조치 철폐와 관련해 두 나라 대표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두 나라가 터키의 요구를 답변을 제공하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 국영 매체는 앞서 터키 정부가 두 나라의 PKK와 연계된 테러 용의자 33명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린 대변인은 이날 터키는 스웨덴에서 28명, 핀란드에서 12명의 테러 용의자를 송환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이 송환하지 못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페스 총재는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품과 에너지, 비료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멀페스 총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를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두 배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경기 침체를 촉발하기에 촉발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멀페스 총재는 중국은 이미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상당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불러온 봉쇄 조치는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긴장만 고조시킨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원유와 정제유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최고는 12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삼각관계가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5일 뉴욕의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No, with the launches yesterday, the DPRK has now launched 23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year, all of which 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에 대한 답이라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을 23발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며 계속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히 조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ongoing provocations pose a threat to all nations and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ncumbent upon the international.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들의 위협을 제기하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거듭 위반하는 것을 규탄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코로나 발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 경제, 이미 심각한 식량 상황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병과 북한 당국의 대처가 한반도와 영내의 안전과 안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U.S. position remains unchanged even in light of these most recent escalatory actions. We continue to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램버트 부차관보는 가장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긴급 백신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공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진전을 내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간주해왔다며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중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과 국제지원기구, 보건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어떤 주제든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백신 접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한일 삼각협력을 증진시키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한국, 미국 정부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증강된 삼각협력은 강력하며 우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논의한 문제라며 북한이 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의 삼각협력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과 도쿄에서의 회의들에서 확장 억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며 세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건 우리의 영토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강력히 결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재임 기간 중 세 나라가 삼각협력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Yes, I do think they can be overcome. A robust and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삼각관계는 우리의 공통안보와 공동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들 간 양자적 분쟁에서 편을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역사 문제 등에서 영속적인 해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권하며 오늘날과 미래의 가장 긴급한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 일본과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각안보협력을 비롯해 인권, 성평등,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공급망,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용어를 너무 깊이 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한국 정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유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데 대해 바이든 정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물어보라며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변해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대북 정책,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앞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방문이었다며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많은 고위급 방문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줬으며 함께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 should also note that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두 정상이 한국 방어에 대한 상호 공약을 확인하고 확장 억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이 협상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며 공통 가치를 지키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데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So on the missile launches that we've seen overnight, we condemn the DPRK'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took plac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밤 이루어진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to Japan is ironclad. That was a message that Secretary Blinken delivered to his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블링컨 장관이 지난밤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과 한국 측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국, 일본 측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직후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고위 당국자들이 긴밀히 조율한 것은 미한, 미일 동맹의 힘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을 때 세 장관들은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긴장만 고조시킨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불법 무기 개발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2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Happened. The launch of the three missiles only contributes to an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대사도 25일 안보리 회의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ally deeply concerned by the DPRK missile launches. This is now in a series of.
네이슨 대사는 이어 확산 관련 의제인 북한의 일련의 발사는 안보리에서 아일랜드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분명히 안보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관련 결의안을 논의 중이며 우리는 그것이 곧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 EU 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가 정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영내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더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과 지체 없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 시간으로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17번째 무력 도발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3일 만이자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6일 새 대북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기존에 BOA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원유와 정제유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된 내용이 표결에 오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작성한 대북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엔 소식통은 25일 BOA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26일 오후 3시 리비아 관련 회의가 끝난 직후 새 대북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오르게 될 대북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BOA가 25일 입수한 초안은 지난달 입수했던 최초 초안과 비교해 제재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통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새 초안은 대북 반입 원유를 현재 허용된 연간 공급량 400만 배럴을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는 현재 50만 배럴을 37만 5천 배럴로 축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선 초안이 제안했던 원유 허용량 200만 배럴이나 정제유 허용량 25만 배럴보다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등이 포함된 모든 정제유 관련 제품, 즉 국제상품 분류체계 HS코드 27은 금수품으로 그대로 남게 됐으며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이 포함된 HS코드 91 제품들도 금수조치 대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포함하는 HS코드 24 제품도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조직인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초안은 전문 7개 항과 본문 40개 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으며 양은 최근 결의인 2397호나 2375호보다 많은 15페이지에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하면서 새 대북 제재 통과 여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정에 달리게 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의 찬성표 외에 현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2016년 결의 2270호와 2321호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까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하며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5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만약 이번 새 결의안이 26일 채택된다면 63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일으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또다시 침묵을 지키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대내외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절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섞어 쏘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지 않으면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선 발사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7일, 10일에 각각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그리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고도 이후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발사는 군사기술적 수요와 대내외 정치적 고려가 함께 작용되는 것이며 발사보도 군사기술적 수요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좀 더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대내적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며 다만 평가 내용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침묵이 대내외 정세나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수립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업적으로 포장해 선전해온 북한이 이달 들어 갑자기 행동 패턴을 바꾼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대외적인 메시지 효과는 이미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달 말께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따른 내부 통치 차원에서 관영 매체 보도를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월 4일, 5월 7일, 5월 12일 발사 때도 이미 공개를 하지 않는 패턴을 일단 유지를 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이미 내부적으로 발병해서 사실상 굉장히 엄중한 사태를 인식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내 주민들에게 타 한쪽에서도 태연하게 그 미사일을 쏘는 걸 선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ICBM이나 SLBM 등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략무기는 재원이나 성능 등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야 상대가 위기감을 더 크게 갖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뚜렷한 기술적 진전이 없는 시험 발사를 놓고 굳이 매체를 통해 보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들은 최대 사거리 또는 고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지난 3월 16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된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 기술적 진전이 있었을 때 보도를 합니다. 기술적 진전이 확실하게 제시하기 좀 애매하거나 이럴 때는 보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요. 개발 단계의 과정일 때 그거를 보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한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폭장치는 핵실험 과정에서 핵분열 용도로 쓰입니다. 기폭장치 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했을 때 고폭 장약이 잘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또다시 기폭장치 실험에 나선 것은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기폭장치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 기폭 실험을 제기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험한 핵무기보다도 더 큰 폭발력을 가지는 신형 전략핵을 개발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핵무기를 좀 소형화하기 위해서 기폭장치의 어떤 무게와 크기를 줄인 신형 전술핵 탑재용 기폭장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7차 핵실험 징후냐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예년의 경우에도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 때 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지속해서 가동 중이고 일부 확장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25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이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간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 주변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차량이 관측됐습니다. 또 경수로 인근 남쪽 지역에 3층짜리 새 건물이 지난해 말 완공된 데 이어 바로 인근에 또 다른 2층짜리 건물이 완공 직전이고 세 번째 건물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관련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핵실험은 북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다시 한다면 이게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목을 또 주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기만 행위로 가리려면 가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예고편 같이 가서 그 결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 선동술이죠.
한국 군 당국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위협 수준에 따라 미한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영변 등 핵 관련 시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해석했습니다. 이번 도발로 코로나 발병이 무력 시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피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로 해석했습니다.
Political signal very clearly is it's upstaging the recent summit.
차석자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길에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강력한 동맹과 연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일종의 반발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It's a bit of a message of defiance. It's stating very clearly that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을 겨냥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더라도 그리고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한 북한이 2년여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을 인정한 가운데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신종 코로나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북한판 이스탄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사일로 작별 인사를 했다며 특히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If there was ever a military conflict, North Korea would be using different types of missil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은 한국 등 영내 군사 목표물 공격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위협을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은 마치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훈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방한 중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이라고 한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무기 역량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ll, firing multiple missiles at the same time and different types of missiles.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한 것은 북한의 능력 향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시에는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그 방법을 잘 익히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시 발사를 감행하며 강력한 도전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북한이 기다렸다는 것은 미국의 노골적인 대립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고 싶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Tells us is that North Korea is showing it's capable of launching missiles that can go different distances simultaneously. That is designed to show
빅터 차석자는 북한이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물리적 방어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의 미사일 3발 중 한 발이 실패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미사일 프로그램 기술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뿐 아니라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핵실험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 김정은이 외교를 외면하는 정책을 택했다며 미사일 연쇄 발사와 함께 핵실험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석자는 북한의 도발은 거의 미국의 연휴 기간에 이루어졌다며 가장 이르게는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이번 주말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과 대북 제재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추가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전략 대신 전쟁 위협을 막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통합대소 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무기의 규모와 다양성, 치명성은 영내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4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핵 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전 세계 핵 위협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 12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또 다른 핵실험을 위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지도자를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의해 북한의 도발과 제재, 그리고 또 다른 도발로 새로운 제재의 불씨를 지피는 끝없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우리의 정책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핵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끝없는 고리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빼돌리려는 김정은 같은 지도자에게 제재를 계속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무장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라는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회 내에서 마키 의원은 미국 등 각국의 핵무기 역할 축소와 군축을 주장해온 인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와 개발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타룬 차브라 기술 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25일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일어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미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정학적으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브라 선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한국의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칩스 포 아메리카로 미한 양국 간 협력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및 개발, 공급망 안보 그리고 2026년까지 반도체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차브라 선임 보좌관은 이 법안에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첫 방문지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 시찰 후 한국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욱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브라 선임 보좌관은 기술과 안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는 현재 백악관 안보회의의 중점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든 미국의 동맹이든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전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브라 선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 또는 미국과 협력국 간 기술 협력의 심화와 지속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끼리 또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끼리도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기술협력이 강조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영내 경제가 직면하는 도전이 진화하면서 경제 안보 문제와 기술 문제가 최전선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보면 한국 외교정책에서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공급망 회복력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한국의 민간 영역에 속한 개인들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란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상호 교류하는 영역이 넓어진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미국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영내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과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출범시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믹스 위원장과 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PEF는 미국의 가족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PEF 출범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내 경제 어젠다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날 이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정학의 주요 중심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규범을 설정하는 테이블에서 빠져 있었고 중국은 미국의 부재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내 규칙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한 규칙과 규범을 형성할 수 있고 이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PEF가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와 사회기반시설, 조세와 반부패라는 경제적 관여의 네 가지 핵심 기둥을 다룰 것이라며 다양한 다국적 협력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21세기적 접근법은 미국을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위치에 앉게 만들었고 역내 공동의 이익에 대한 미국의 깊은 헌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IPEF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반가운 조치라며 우리는 행정부가 그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면서 다른 관심 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IPEF 관련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력한 경제 무역 어젠다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상무위원장인 마리아 켄트웰 간사는 지난 19일 발송한 서한에서 IPEF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시적 동기를 파트너들에 제공하는 강력한 무역협정과 같은 계획을 추구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계획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공급망을 다양화할 인센티브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영내 전역에 걸친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IPF의 공식 출범을 23일 선언했습니다. IP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 인권대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1일 새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 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 인권법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 얽혀 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이번 성명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성명은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즉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구축 차원에서 즉각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greatest resource we have, which is the North Korean defector NGOs, and getting we were winning the information campaign because of.
숄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육로와 해상, 공중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북한 정보 유입 캠페인에 성공을 거두었던 탈북민들과 비정부기구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를 찾아 목숨 건 탈출을 선택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정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육적,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미한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대화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심에 두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 연합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당장 개정되지 않더라도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북한에 날려보내는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도 남부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까지 함경도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최고는 12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3도. 남포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고 최저 14도, 최고 22도. 신우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0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4도.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26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는 26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6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7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가끔 비, 최저 12도, 최고 17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대부분 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앞바다만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일부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어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뿐 아니라 크름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거당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내 불법 여권 발급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성, 국제인도주의 보호의 원칙과 법규범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1907년 헤이그 협약 45조와 1949년 전시 중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협약에 의거해 점령국으로서 러시아가 져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어떤 법적 결과도 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일시 점유 중인 영토 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시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를 규명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도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의 합동 지원단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잔혹 범죄 자문단 ACA로 불리는 이 세 조직은 우크라이나 검찰 내 전쟁 범죄 수단 안에 전략적 조언과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이 잔혹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CA는 미국 법정에서도 위책 사유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미 법무부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ACA는 이미 현장에 파견된 국제수사관과 기타 전쟁 범죄 전문가에 대한 추가 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관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임 카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앙카라에서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과 논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린 대변인은 우리는 터키와의 안보의 우려에 부응한 구체적인 조치가 특정 기한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테러리스트로 의심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거부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칼린 대변인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조치 철폐와 관련해 두 나라 대표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두 나라가 터키의 요구에 답변을 제공하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 국영 매체는 앞서 터키 정부가 두 나라의 PKK와 연계된 테러 용의자 33명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린 대변인은 이날 터키는 스웨덴에서 28명, 핀란드에서 12명의 테러 용의자를 송환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송환하지 못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멀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기 신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페스 총재는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품과 에너지, 비료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멀페스 총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를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두 배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경기 침체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페스 총재는 중국은 이미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불러온 봉쇄 조치는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공급 상한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도 50만 배럴에서 37만 배럴로 축소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명의 미국 정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능력에 더욱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